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은 3장에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고급 관료죠. 부자죠. 유명한 지성인입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비밀, 그 비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나오죠.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보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그 뙤약볕에 물길러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생명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소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6장에 들어오면은 장정만 5천명 노약자와 아마 자녀들 여인들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께서는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또 건강하거나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사람의 육신과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또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사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알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대부분은 다 분별이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 되고 강건하고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우리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을 심방해서 기도할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데리고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분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평안하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대답을 한번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그 고순자 권사님의 임종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임종예배를 드리러 가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호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평안하게 고통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호흡이 이렇게 좀 잦아드는 것을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잦아드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그 권사님에게 세 번째 임종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임종예배를 드리고만 나면은 건강을 회복을 하셔요. 그래서 몇 개월을 이렇게 지내오셨습니다. 과연 하나님 평안하게 데려가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젊은 분이 누워있다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면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는 유익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이 아이를 왜 데리고 가십니까?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 기도 그만하라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만 볼 수 있도록만 해 주시고 그 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많이 거슬리고 힘듭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은 그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간절히 신뢰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을 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데리고 가십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들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데리고 갔다. 내가 데리고 갔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를 때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하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심 없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모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 기도 후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 마치고 일어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이고야 이게 어떻게 되겠나 죽겠네 그러면은 그 기도는 왜 한 겁니까? 그 기도는 의심하면서 한 기도죠.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아니 30분 동안 앉아서 드린 새벽에 드린 그 기도는 그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짧게 하든지 굵게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죠. 만일 그때 응답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도 믿음으로, 그리고 잠시 후에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서 의심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사실 우리가 잠시 놓치고 갈 만한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달리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 속에 무엇인가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나누어 주셨죠. 보리떡을 나누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전에 나누어 주신 보리떡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떡입니까? 네?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떡이죠. 예수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떡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실물로 미리 교육을 해 주신 거죠. 보리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신 이 보리떡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내가 보리떡을 먹고 배불리고 힘을 얻었지. 나를 먹으면은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51절이죠. 5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나누어 주던 보리떡은 바로 나를 보여주기 위한 떡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루떡도 있고 또 좋은 떡도 있을 텐데 하필 하찮은 보리떡을 떼어서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리떡도 뭔가 좀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떡, 그 하찮은 보리떡, 그것도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그 떡, 왜 이 떡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좀 멋지게 기적을 베푸셔도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조금 더 멋지게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하나님 떡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면은 보리떡이 아니라 멋지게 만든 기왕에 먹으실 것 좀 폼나게 그렇게 먹이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필 힘도 없고 나약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하찮은 보리떡,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겠습니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있고 이 큰 무리를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거대하고 큰 걸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한 아이, 이름도 없는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다섯 개, 200데나리온, 또 큰 무리, 그리고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조그만 떡, 그리고 안 아이, 완전히 대조가 되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명이 하루에 나가서 일하고 벌 수 있는 품삯을 말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라면은 200명이 나가서, 아니면 한 사람이 200일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즘에 장정 한 명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하루에 일을 했을 때 7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있죠, 그거 시다바지라고 그러죠. 옆에 나가서 도와주는 그 일을 했는데 제가 7만 원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옷을 사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 나가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홍영봉 장로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장로님 따라가면 얼마 줍니까? 12, 13만 원, 예. 저는 20만 원 안 주면 안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데나리온이 12만 원 또는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2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거의 한 2,500만 원. 2,500만 원에서 20만 원 받는다면은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비해서 오병이어는 정말로 하찮은 겁니다. 오병이어를 그때 당시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만 원이 채 안 될 겁니다. 만 원. 4천만 원 대 만 원. 비교가 너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약하디 약한 한 어린 아이와 하찮은 이 보리떡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찮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이셨습니다. 정말로 하찮은 보리떡과 같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잠을 깨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기 정말로 하찮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누구냐면은 나병 환자가 보이면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리면서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고 멸시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보리떡 같은 존재죠. 정말로 하찮은 존재. 누가 바라보아도 얼짱은 아니고 몸짱도 아닙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의 피부를 보면서 곱다,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전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존재, 하찮은 보리떡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밤에 찾아온 부자 니고데모는 본인이 직접 찾아왔었죠.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홀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셔서 내가 메시아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라고 직접 자신을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셨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세리들, 특별히 세리 삭개오,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키 작은 삭개오,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죠.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싶구나. 그러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삭개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왕도 사랑하시고 거린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찮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어떻게 먹여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먹여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어떻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냐 하면은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50명, 100명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갔습니다. 계속해서 오병이어가 끝이 없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근데 떡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떼어서 주셨습니다. 떡을 찢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야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 의미로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찮아 보이는 존재들을 위해서. 이 하찮아 보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왕이든지 거린이든지 다 하찮아, 사실을 알고 보면 하찮은 존재들이죠. 하찮은 존재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다 같이 시편 41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오셨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앙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재앙의 날이 닥칠 때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누구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뜻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누구를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41편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41편이 다 이런 말씀입니다. 딱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바로 그를, 그가 병상에 병이 들어서 누우면은 그를 병상에서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셔서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러시면서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이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비록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잘못을 구할 때는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가 복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원수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네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서 고쳐주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홀로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분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VIP로 작정도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눈을 들어서 둘러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둘러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와서 아무하고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다가가서 인사해야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해야 되고요. 저는 어느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물 좀 다오,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집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 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41편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편 41편 전체를. 저는 평소에는 이 41편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막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비결이구나, 삶의 비밀이구나. 바라기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손을 내어 밀어주시고 내 손에 따뜻함을 그 손에 좀 보여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송가